아브론, 교통의 원칙.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은 원문에서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생명의 문제이며 교통은 일종의 생활입니다. 베델을 거치지 않고 헤브론에 거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헤브론이 베델 이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은 후에야 교통이 있습니다. 교통은 몇몇 사람이 단체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없다면 교통도 없습니다.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결코 교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될 때 비로소 당신은 몸 안에 살게 되고 교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델은 가나안 땅의 중심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베델에 거하도록 거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베델을 떠났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는 하나님에 의해 다시 전에 단을 쌓았던 베델로 인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안정된 후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보았을 때 당신은 교통으로 인도됩니다. 이 몸은 사실이며 더욱 참된 사실입니다. 이 몸 안에 있을 때 자연히 당신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왕래하고 교통을 갖게 됩니다. 아이를 향해 등을 돌리고 천연적인 생명을 심판한다면 자연히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자연히 교통 안으로 인도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아는 사람은 자연히 다른 사람과 섞여지고 자신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여기며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통 없이는 결코 앞길을 갈 수 없음을 보는 날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개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교통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헤브론의 의미입니다. 세겜에는 모래라는 상수리나무가 있고 헤브론에도 상수리나무가 있는데 이름은 마므레입니다. 마므레는 원문에서 기름진, 강건한이라는 뜻입니다. 교통의 결과는 기름지고 강건한 것입니다. 기름지고 풍성하며 강건한 모든 것은 교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 이 세 지방은 가나안 땅의 특징을 대표합니다. 즉,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과 교통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들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간증하였습니다. 이런 상태 안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간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특징 위에서만 번제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우리의 드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많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세 곳에 제단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간증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의 모든 영적 지식은 능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지식만이 영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사리 들은 지식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또 한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적 체험을 좀 가질 때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고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자아가 즉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집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행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몸의 생명을 볼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를 넘어서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얻어 그리스도의 몸을 본 사람은 결코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몸의 생명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제한을 받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몸의 생명을 보았다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통을 갖고 이런 교통을 귀히 여기며 교통을 짐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와 교통할 수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과 사람이 마땅히 얻어야 할 존경과 칭찬과 얻어야 할 지위를 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받고 몸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귀히 여길 것이고 또한 집회 가운데서 생명을 만지고 도움을 얻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집회에 참석할 때 거기 앉아있기만 해도 생명을 얻고 도움을 얻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집회를 마치고서 어떤 형제가 오늘 집회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합시다. 당신은 가장 좋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라고 생각할 것인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집의 위치에 서 있지 않고 남과 교통하지 못하며 생명 공급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의 육체가 처리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다면 자연히 그는 다른 사람과 교통을 갖게 되며 심지어 가장 연약한 형제자매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세 곳을 택하여 그의 단을 쌓는 곳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바라시며 주목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세 곳임을 말합니다. 시험받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성경은 그가 가나안 땅의 문제로 인해 세 차례 시험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번의 시험을 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시험, 기근. 아브라함은 베델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곧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것임을 알도록 그를 다루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자마자 선한 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실패가 있습니다. 12장 9절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말합니다. 그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하나님의 집에서 오랫동안 거하지 못하고 남방으로 옮겨간 데에 있습니다. 비록 그가 단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미 애굽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남방으로 간 결과는 바로 기근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애굽의 경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후 그는 그곳에서 거짓말하고 바로의 책망을 받았으며 큰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전에 세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그는 가나안 땅을 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굳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첫 번째 시험을 받은 원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원하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귀함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에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한 후에 배운 공과는 가나안 땅의 중요성과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틀렸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애굽인에게 책망받는 것은 수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귀히 여겼습니다. 이 땅에서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고 애굽인의 책망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롯이 땅을 택함.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 아브라함은 두 번째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의 시험은 그 땅의 가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이 어떠한가이며 그가 그 땅을 귀히 여기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실패의 가르침을 받고서 오직 가나안 땅이 가치 있는 땅임을 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 그는 쉽사리 육체의 손으로 가나안 땅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의 시험이 임한 것입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으나 그가 절반은 순종하고 나머지 절반은 롯과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롯을 통해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롯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사역자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함께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분의 사역자가 되는 부르심을 보았기 때문에 롯에게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고한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손으로 많은 땅을 붙잡지 않고 롯이 땅을 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면으로 그에게 주신 부르심에 응했지만 또 한면으로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적인 방법으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공과를 배우게 하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배워야 할 공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그는 그 땅을 자기 육체의 힘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그에게 육체로 그 땅을 붙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리라고 믿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땅에 속한 방법으로 그 땅을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 혈기의 힘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승리하여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좋은 것들은 롯이 택했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당신에게 주셨다면 당신의 육체의 힘으로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배우고 십자가 지기를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비록 산지에 거했지만 그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롯은 평원을 얻었지만 그의 결국은 소돔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진보하고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그 땅에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 롯이 이미 일부의 땅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밀어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의 방법으로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호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지 육체적인 방법으로 붙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손과 방법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두 번째 시험을 거치면서 그는 정말 진보하고 헤브론으로 옮겨 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승리는 완전한 승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롯이 요단강 평지 전체를 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밖으로는 승리하였지만 속으로는 승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고 말했지만 아마 속으로는 롯이 양심적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혹하게 모든 좋은 것들을 택하지 않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겉에서 이길 뿐 아니라 속에서도 이기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거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 롯을 구원하고 소돔의 재물을 거절함. 두 번째 시험을 거친 후 세 번째 시험이 또 임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위하여 받은 마지막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힌 소식을 듣고 나는 벌써부터 그가 그 땅에 가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가 갔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서 그를 억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14절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참된 이기는 자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이기는 자여 개인의 느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이끌려졌습니다. 롯이 어떻게 그를 대하든 그는 여전히 롯을 그의 형제로 여겼습니다. 비록 롯이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롯은 여전히 아브람의 형제였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평범한 사람이었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서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위하여 좋은 땅을 택하고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롯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인하여 고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장점이나 간증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롯을 그의 형제로 여겼습니다. 오직 이렇게 헤브론 교통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의 능력이 있으려면 속에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를 형제로 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도와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영적 전쟁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위치에 서서 싸웠기 때문에 싸움에서 대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적을 패배시키고 사로잡힌 롯을 대적의 손에서 탈취할 때가 바로 그가 가장 교만하기 쉬울 때입니다. 이때 그는 롯에게 내가 전부터 말했는데도 너는 듣지 않았다 고 말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는 자기가 롯을 구원해서 다행이다 하며 얼굴에 의기양양한 모습을 나타내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포로의 모든 재물을 취하고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물 및 여자와 백성들을 모두 취한 후 소돔 왕은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또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공과를 배워서 그 재물들을 전쟁에서 고생스럽게 얻은 것이니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이라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외에 누구도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재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적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위하여 서 있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하늘만이 그분의 것이 아니라 땅도 그분의 것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주재이실 뿐 아니라 또한 천지의 주재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천지의 주재라고 부른 것은 그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가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서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후 그는 높은 성벽 위에서가 아니라 비천한 골짜기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그를 환영했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재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위하여 서 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재라고 하나님을 칭했습니다. 이것은 전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천지의 주재라고 부른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땅 위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시험을 받고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해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